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니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 회복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다리는 길갈로 가기 위해 요단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몇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자기 지파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왕에게 돌을 던지며 혹독하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시므이의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왔다고 합니다. 시므이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을 발로 밟고 건너듯 매우 급하게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왕으로 섬겼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돌아왔으니 이젠 죽었다 생각하고는 서둘러 와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며 엎드려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의 뉘우침이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기억에서 지우기 힘들다고 인정도 합니다. 자신이 모욕한 일이 마음속에 남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말 것과 마음에 두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런 놈은 죽여 마땅하다며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쁜 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며 시므이에게 내가 이 일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보복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순간에 무엇이 우선인지 분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다윗의 용서는 그만큼 다윗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그를 보고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를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도록까지 하였는데 다윗이 쫓겨갈 때에 함께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자기가 두 다리를 저는 자니 나귀에 안장을 얹어 그 위에 타고 다윗을 따라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다윗에게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므비보셋은 어떻게 지냈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였고 옷도 빨아입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므비보셋의 행동은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자식처럼 왕위를 찬탈당한 다윗 왕의 고통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은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므비보셋의 자세는 다윗 왕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집권자인 압살롬이 보기에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애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비보셋은 오직 다윗 왕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므비보셋의 모습은 말 많고 변덕스러운 악인들의 자기 변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눈에 그의 말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29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은 더 묻지 않습니다. 시바에게 주었던 그의 밭을 시바와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 왕은 므비보셋의 재산 중 절반만을 그에게 다시 환수시켜줍니다. 이처럼 다윗이 절반만을 므비보셋에게 환수시킨 것은 분명히 므비보셋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였습니다. 즉 다윗은 마땅히 므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공정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판정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 왕위에 복권하는 마당에 있어서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므비보셋과 시바 둘 다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만약에 므비보셋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시바를 추궁하였다면 그의 주인을 속이고 다윗에게 모함한 것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바를 당연히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향한 오해도 풀었지만 시바도 죽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일을 더 묻지 않기로 하고 시바와 므비보셋을 다 용서하여 다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합니다. 다윗의 용서는 그만큼 다윗이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시므이도 시바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한마디 말만 하면 그들을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장 모욕감을 되갚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도록 거짓을 일삼을 시바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용서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우선인지 분별했습니다. 자칫 피바람이 몰아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회복된 다윗은 지금 무엇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선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와 포용이 필요한 때임을 분별했습니다. 그가 그의 아픔에서 회복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서 그것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포용할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감정이 옳은 것일까? 순간의 감정으로 행했을 때에 과연 내 마음은 위로를 얻을까? 내가 보복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보다 용서와 포용이 있는 곳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용서할 수 있도록 분별한 나를 보며 흐뭇해하기 때문입니다.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었음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서하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상대방에게 받은 아픔을 잊고 있다는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용서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회복되었구나 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